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 이제 2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내하는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인데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회의 휴거라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맞니 틀리니 언제니 뭐 올 거니 안 올 거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어떤 교리는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자세히 그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알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한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환란 후에 있을 사건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이전에 오신다거나 또는 그 기간 중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지만 그분의 재림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매기 목사님은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늘 강조할 때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통일된 내용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 이건 통일된 거거든요.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것은 다양성의 문제란 말이죠. 이것은 교회가 조금씩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르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차이점들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냐. 이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오시냐 안 오시느냐 이런 식의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무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견해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만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견해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어떤 점검이 좀 필요하단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삶의 의미, 동기 여부가 되어야 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한 동기와 방법인데요. 2장 1절 말씀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서 헛되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가 없는 공허한 것을 의미하는데 좀 더 쉽게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단지 어떠한 신학적 이론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새롭고 고상한 어떤 것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며칠 동안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증거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허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탄생시키게 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철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역사를 이룬 진리를 분명하게 바르게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시의 모든 거리에 전해졌고 그것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 가운데 파고들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실하게 세워주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싸움이란 말의 헬라어 아고니는 갈등 혹은 고통의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갔을 때 많은 갈등과 내적인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제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사건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는 담대함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전에 있었던 경험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굴욕적인 경험을 당한 후 지금부터 방법을 바꿔야겠어, 앞으로 좀 더 요령을 피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좀 삼가해야겠어 하고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두려워서 자기의 믿음을 숨기는 비겁한 신자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도 빌립보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듯이 바울에게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기나 얻고 그들로부터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바울은 요령이나 피우고 자신의 체면이나 차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고, 따라서 지난날의 굴욕적인 경험은 그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만약에 드린다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설교로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 우리가 그것을 투표를 해서 얻게 되어진다면 제 각기 다른 많은 의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다메섹에서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또 자기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아주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이 행한 가장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아덴에서의 마르스 언덕과 에베소에서의 두란노 서원,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자기 변호를 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을 때 전한 메시지나 혹은 그가 벨릭스나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했던 메시지를 바울의 가장 훌륭한 설교로 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행한 설교는 분명 명설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잡혀가기 전 이제 해변에서 말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초청해 가지고 했던 그 설교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메시지에서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빼놓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복음적 설교가였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바울의 설교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못 뽑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대신 저는 데살로니가에서 그의 삶을 저는 설교로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의 가장 훌륭한 설교는 그를 통해서 쓴 것이나 연설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책임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 그의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설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참 그러한 그 야고보 사도의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데살로니가 그 교회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명히 순종하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장 3절로 가보실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간사라는 말은 곧 오류를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바울이 권면한 내용에는 어떤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절대 적당한 방법으로 전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는 각기 다른 집단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종종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아유, 목사님 이 성경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한테 말을 해주면서 아, 참 모호한 메시지, 아,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까움이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권면하는 데 있어서 간사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사라고 하는 건 오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탐욕,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동기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헌금을 모금해서 좋은 일에 쓰고자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도움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에서 그곳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복음을 부정한다. 그러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복음에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탄탄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훌륭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저는 대단히 훌륭한 설교를 알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신의 전임 목회지로 다시 가셨을 때 현재 목회자에 대한 비판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나름대로의 저는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에 크게 나름대로 좀 상처를 받으면서 그 내용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교인들의 그러한 비판을 이용하고 그것을 오히려 부추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행동을 할 사람도 아니었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온전한 주의 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속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나 자기가 그것을 간사나 부정 또는 속임수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항상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얻거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시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이 매기 목사님도 그동안 많은 과실을 범하셨다라고 이 솔직히 고백을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실망을 본인 자신을 통해서 받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이 매기 목사님을 크게 감사와 큰 기쁨의 종으로 그러면 주의 놀라운 사역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절 말씀을요. 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특별히 좋아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숨은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원했습니다. 나는 헌금을 모으기 위해 여러분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르는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가지도 않았고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대단히 세워주기 위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동기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에 서 있는 놀라운 나름대로 그 심령의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4절로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절입니다.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2장 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부탁을 받았으니 이것은 검증되다, 입증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초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인기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멀찍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푸른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데 그것은 합격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기준이나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지금 매우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에게 아첨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회중 가운데 특히 돈 많은 부자에게서 아부한 적이 결코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도 아첨하지 않고 진출하게 됩니다. 아첨은 우리로 마음을 느끼게 느슨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저를 비판할 때 무슨 소리나 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첨이나 방법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바울의 멋진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있어서 돈이 절대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돈이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커다란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겠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저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자리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얄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로부터도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